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유명 선전화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틱톡에 관한 한 미국 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말하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이 틱톡을 매각하는 협상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인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회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미국 내 사용자도 1억 6,500만 명에 달합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이지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나 인종 불평등 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당국은 중국 기업인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안보상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해봤습니다. 하지만 틱톡의 모 기업인 바이트댄스 측은 이 같은 우려를 부인하면서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만 저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밖에 있는 민주운동가들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데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이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언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조처로 중국 당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에 선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홍콩 내 친중 인사들에 의한 결정에 심히 우려한다고 밝히고 지명수배 대상이 된 미국 시민권자는 20여 년 전에 미국이 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31일 6명의 민주운동가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분열선동과 외국 세력 결탁 혐의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명수배 명단에는 영국으로 망명한 민주화운동가 네이선 로 씨와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전직 직원인 사이먼 청 씨, 미국 국적인 사무엘 추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31일 이란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이슬람교 명절인 이드 알 아다를 기념하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처럼 이란과의 협상도 선전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미국이 가한 제재는 이란의 통치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란 내부의 국민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로 불리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합의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이란도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단계적 수준이며 핵합의 파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카리브 해상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 이사야스가 31일 세력을 확대하면서 허리케인으로 격상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를 새벽 이사야스의 세력이 좀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하마에 큰 비를 뿌린 이사야스는 시속 135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일 밤이나 이일쯤 미남부 플로리다주 동남부 해안에 상륙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해안 지대에 비상령을 발령했으며 지난해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오크라코크 섬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코로나 검사소 등 관련 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야스는 해안은 물론 내륙 지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국제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당시 위기는 사회, 경제, 정치 등 지구촌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자, 그때 뉴 노멀이라는 경제 용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뉴, 새로운, 노멀, 정상적인이라는 의미니까요. 정상적이라는 의미가 전과 달라진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자, 당시 위기는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뉴 노멀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언론에서 종종 뉴 노멀이란 말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뉴 노멀로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들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시작한 재택근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고 혼선도 많았지만 5개월이나 지난 지금 이제는 집에서 일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게 됐으니 굳이 회사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뉴 노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맨해튼 직장인의 8%만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신문은요, 분초를 다투거나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하는 뭐 증권 트레이너, 데이터 기술자 같은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만 재택근무가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서 직원들의 정상 출근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원격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짧게는 올 10월, 길게는 내년 7월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근로자의 절반은 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학교들이 개강을 하면 이런 현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요, 이 재택근무가 유지되는 분야에서는 이 뉴 노멀이 노멀이 될 거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8월 첫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Women supporting women.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어 올리는 셀피, 그것도 흑백 사진을 올리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캐리 워싱턴, 클로이 카사디안, 신디 크로포트, 아이샤 커리, 리즈 위더스푼, 에바 롱고리아, 가브리엘 유니온, 할리 베리, 제시카 알바 등 많은 스타들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까지 연대하고 있는데요. 폭스 뉴스는 이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 흑백 사진 챌린지를 통해서 강점을 축하하고 사랑을 전하며 모든 여성들에게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이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대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까지 70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해시태그 Women Supporting Women,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이라는 태그로 사진 공유 플랫폼에 공유됐고 40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은 해시태그 Challenge Accepted,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해시태그로 연결됐습니다. 또 관련 해시태그 Black and White Challenge, 흑백 도전 해시태그와 함께 100만 개가 넘는 이미지가 업로드됐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수년 전 흑백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소셜미디어 운동이 있었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런 여성들 간의 연대를 의미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민주당 뉴욕주 14선거구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의사당에서 무례한 언행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을 때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국발 씨앗. 최근 미국의 여러 주 농가에서 중국발 씨앗이 배달돼 농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인 천여 명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을 중국으로부터 배달받아 미 농무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 주요 언론이 27일 보도했는데요. 농무부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텍사스 등 최소 13개 주에서 천여 명이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포 겉면에는 그 내용물이 보석, 장난감 등으로 적혀 있었지만 막상 소포를 개봉하면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농무부 게리 블랙 장관은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지아 여러 주민이 씨앗이 담긴 정체 불명의 소포를 받았다며 소포를 받은 주민들은 포장을 뜯거나 씨앗을 심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동식물검역소는 지난 28일 농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 다른 연방기관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씨앗의 원산지와 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소포에는 중국 우체국 차이나 포스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봉투의 정보는 위조된 것이라고 선을 걷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었던 27일에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동안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케이틀린 보토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28일 VOA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북한은 핵을 안전보장 수단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이 더 큰 규모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이 한동안 없을 것이라는 또 다른 명백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실제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준 일종의 완고한 태도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북한에게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 같은 관점 차이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핵 억제력을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북 간 대화는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정제 유의 대북 수출량을 50만 배럴 이하로 규정한 대북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등 43개 나라들이 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에 이미 초과했다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을 했는데요. 후속 조치로 보이네요.
네, 앞서 이들 나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약 160만 배럴에 이르며 56차례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조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 회의에서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대사는 이사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가장 현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가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정제유 대북 수출량 한도를 50만 배럴로 규정했지만 일부 국가들이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배럴을 톤 혹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질문을 다뤘다며 이것이 정제유 혹은 정제유 제품의 대북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 간 환산율 정의가 시급한 문제라는 데 동의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무게 단위는 기술적 문제인 것 같은데요.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좀 심하게 갈리는가 보네요.
앞서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환산율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보고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과정에서 톤을 배럴로 환산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문제가 제재 이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에 따라 정제유의 대북 공급, 양도, 판매량을 30일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보고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으로 이들은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어서 제재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재무부가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제재 회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역시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지다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어떤 권고 사항이 담겼습니까?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 27일 발표한 지침에서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보험회사, 성급협회, 석유기업, 정유공장, 선박등록기관, 세관, 항만, 해운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금융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며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나열하며 해운업계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석탄, 원유,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쓰이는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임의 조작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선박의 출항지와 화물의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화증권, 송장, 보험증명 등 선적 거래에 따르는 문서를 조작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외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종종 쓰는 전술로 선적 화물의 물리적 은폐 행위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요 갈수록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민간 업계도 뭐 대책 마련이 쉽지 않겠습니다.
네, 따라서 영국 재무부는 북한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해운업계가 금융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영국,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미국과 호주가 28일 2+2 연례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워싱턴에서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호주는 공동성명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와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 같은 재확인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안보와 지역 안정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는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미국과 호주는 공동성명에서 방위협력 강화 방침도 확인하고 여기에는 군 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주둔이 지난 75년간 영내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나라 장관들은 또 예전보다 더 경쟁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여러 도전에 대응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악성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것부터 역내 침입을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역내에서 벌어지는 나쁜 행동들을 막고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수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관련 내용이 더 있습니까? 전해주시죠.
미국과 호주 장관들은 또 중국이 핵무기 제한과 관련해 투명성을 보이고 미국과 러시아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중국은 핵 군비 축소와 관련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북한이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해 우주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장인 베너크 지명자는 28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주 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지적했는데요.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성 궤도 진입 능력도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이 핵무기 탑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위험성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점증하는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핵 역량과 미 본토를 교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미국이 처한 안보 환경의 주된 요소라고 벤허크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 본토 방어 역량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최근에요. 미 국방부가 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 축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저희도 깊이 있게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소식이 또 있습니까?
예,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관한 정책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발주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인가요?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이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 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초점을 둔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은 중국과의 초경쟁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이라며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폐퇴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 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다며 한국전과 냉전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과의 초경쟁 전략 또는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서는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 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주한 미군 관련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보고서는 특히 2028년도에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력과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향후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지상병력 수는 한국군을 증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지될 것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한반도 실전 상황에 필요한 미군의 지상 기동 전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따라서 대규모 연합 전력의 기동성에 바탕을 둔 미 육군의 준비태세 기준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미한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지상 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 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27일 VOA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고체 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과 한국이 28일 합의한 4차 미사일 지침의 핵심은 한국이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고체 연료는 주입 시간과 보관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됩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주말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월북했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봤다며 북한 보건성의 정보 제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보건성이 검진과 추적, 격리, 치료에 대한 WHO의 지침에 따라 이행하는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지난 16일 현재 북한이 1,21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그레이스 조 씨. 26세 탈북 여성, 미국 시민,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 북한 인권 운동가, 그리고 공인 치과 보조사 그레이스 조 씨. 조 씨는 19살부터 일했던 간병인 용역업체 관리자 일을 접고 2013년 중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 들어갔고 같은 해 치과의사 보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장을 옮긴 곳이 한국에 본원을 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 한국에 130여 개, 미국에 8개 부설 병원이 있는 이곳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요즘은 학업과 인권운동 일정이 너무 바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 버지니아 지역에서 2개의 부설 병원을 맡아 운영하는 조선족 치과의사 이 선생은 조 씨가 다시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선생이 새로 개업한 워싱턴 DC 치과병원. 환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 선생.
You have a good teeth. This is small cavities here. You have to do filling here.
치료해야 할 충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40대 남성 환자에게 사랑니가 있다며 제거할 것을 권하는데요.
Okay. Your wisdom tooth is not functioning. So,
이 선생 옆에는 치과 의사를 돕는 보조사로 그레이스 조 씨가 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 씨가 선생님이 새로 개업한 병원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환자 치료가 끝나고 조 씨는 치료에 사용됐던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도구들을 이제 다 물로 세척하고 이제 소독수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우치라고 해서 이런 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투에다가 사용한 것들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얘네들이 세트로 같이 다녀요. 한 세트를 봉지에다가 넣고요. 테이프를 떼서 봉인을 한 다음에 여러 개를 다 같이 해서 이런 기계에다 넣어서 소독을 해요.
아, 이게 네. 소독 기계예요?
네, 이게 소독 기계예요. 그래서 소독 기계를 열어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다 넣고
입안으로 들어가는 치과 도구이니 만큼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쓴 거 다시 다 채워놓고 여기도 깨끗하게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새 거로 다 셋업을 해서 다음 환자분이 오시면은 이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닦고 청소하고 새 거로 바꾸고 이거를 다 해요. 환자분이 나가면.
손에 익숙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레이스 조 씨. 치과의사 보조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보통 병원마다 좀 다른 구조가 있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에 앉고 보조사가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해서 환자분 눈 그 머리 쪽 위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제가 보통 하는 일은 이제 의사 선생님 치료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거 어떤 거요?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도구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뭐 충치 치료하면은 이제 충치를 다시
가장 중요한 일은 치과 의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환자분이 누워 계시니까 이제 그 입안에 이제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해드리고 물기가 없이 건조하게 그거를 보존하는 게
입안에 그 관 넣는
네, 관 넣고 침 빼고 목구멍 쪽에 뭐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잘 살펴야 되고 또 수술할 때는 또 이제 피나 이런 게 흘러서 목구멍에 내려가면 이제 숨 막히거나 이제 환자분이 살해 걸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의사가 필요한 도움을 그때 제공하고 환자의 입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환자의 혀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싸우는 건 당연히 병이나 이런 치료 그거를 근원을 빼야 되는 거지만 어시스턴트들이 싸우는 거는 환자의 그 혀와 환자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그 두려워하고 겁나 하면은 컴다운 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수술하거나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환자분의 혀가 이제 수술하는 칼에 찔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보는 그 구역을 혀가 와서 건드린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기구들 다 샤프 하잖아요. 이제 좀 다 뾰족하고 칼날이고 이러니까 좀 위험해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혀를 본인 혀를 이제 잘 컨트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본인들 혀를 어떻게 관리를 못하세요. 네,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이제 릴렉스 하라고 그러면 더 굳어지시고 아. 네, 어떻게 레프트 하라고 라이트로 오시고 이제 본인들도 뭐 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네, 최대한 이제 비키고 이런 걸 하는데 혀와의 사운드 꽤 커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서 몰랐는데 네. 어시스턴트 전쟁을 치르고 있었군요.
네, 네, 조그마한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수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막 이제 온 몸이 다 쑤시고 이제 힘들죠.
그레이스 조 공인 치과 보조사 자격증을 딴 지 4년이 지났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치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일을 하니까 그 배우면서 또 이게 속도도 유지 여기 치과병원에서 일을 하면요 초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손놀림 이게 몇 초 걸리는지 몇 번 돌려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래서 정말 막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은 제일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요.
조 씨가 분주하게 정리를 하는 동안 이 선생은 직원을 새로 뽑기 위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일을 못한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학원. 예, 학교 다녀가지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다시 부르고 싶으신 이유는 뭔가요?
일 잘하니까요. 네, 어떻게 어시스팅을 잘하면 이제 닥터가 시간이 많이 단축을 되고 뭐 환자를 1시간 봐야 될 거를 뭐 40분에 다 끝날 수도 있고 체어 사이드 타이밍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어시스트가 잘못하면 이제 막 물건도 다 이뤄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살림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이제 뭐 딱 어시스턴트 잘못 쓰면은 뭐 닥터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돈이 다 실실 빠지는 거죠. 살림을 못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나와서 잘 못.
자신의 외삼촌도 북한에 있다면서도 조 씨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에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일단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일을 잘 못하면은 일하는 데서는 안 부르겠죠. 밖에서 부르겠죠.
학업과 인권 활동으로 외출이 잦은 조 씨의 사정을 고려하며 일을 맡겨왔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아쉬운 마음에 방학 기간만이라도 와서 일을 하라고 밀어붙입니다.
플러스 그럼 듣는지 안 듣는지 말해줘야지.
들으면 제가 최소 한 주에 3일은 일할 수 있어요.
3일?
네. 꼬박 할 수 있죠. 네. 뭐 어저께 가고 막 어구여구 막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풀데이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지금 있는 어시 보내버릴게요. 잘 못해요.
다 너무 지저분해. 오퍼레이터리가.
언제부터 할 거예요?
네, 여기는 8시 8
출근 딱. 그래서 아침 8시에요? 없이 없어요.
아침 8시에요?
안 오면 역시 없어요.
젊은타운에 저기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야?
새벽 6시에 출근해.
조 씨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워싱턴 DC 병원까지 출퇴근 시간만 3시간 걸리지만 조 씨는 일단 여름 방학 동안 이 선생 병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시 아니면 정리하고 나면 뭐 5시 전에 나가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운하 건설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구성한 위원회는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과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니카라과 운하건설을 승인받기 위해 의회 운하건설 계획안을 제출했고 하원은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의 토지와 공사권의 가격을 낮췄지만 상원에서도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과 건설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원에서 니카라과와 파나마를 두고 운하 건설 지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카리브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도시 하나가 파괴되고 주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문들은 니카라과에 다른 화산이 활동을 시작해서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카라과 대통령은 활화산들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니카라과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우표가 발행되면서 미국 상원의 결정을 바꿔놨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발행된 작은 우표 한 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운하 건설 장소를 두고 의회에서 논의가 한창일 때 이 우표는 의원들에게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작은 우표 한 장의 영향으로 니카라과 운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됐는데요. 결국 미국 상원은 화산의 위험이 있는 니카라과 대신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앞서 내렸던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상원에서 가결된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승인했습니다.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의 운하 협상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중단하고 니카라과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곧 효과를 보였습니다.
1903년 1월 콜롬비아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운하지대 10km 지역을 미국에게 제공하고요. 미국이 이 운하를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콜롬비아에 1,000만 달러를 일시불로 제공하고 해마다 2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두 달 안에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의회는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파나마 운하 건설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문제는 단순히 콜롬비아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발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래 문명 사회로 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사업이 콜롬비아 때문에 완전히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파나마를 점령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에게서 부여받은 옛 조약을 근거로 콜롬비아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미국군 한 몇 척을 파나마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파나마 독립을 주도한 지도자는 마누엘 아마도르였습니다. 이 아마도르는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 회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필립 부나우 바릴라였는데요. 이 대표는 미국인 변호사 윌리엄 크로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파나마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프랑스 회사 대표와 미국인 변호사는 마누엘 아마도르에게 독립선언문과 헌법 제정을 도와주고 독립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줬습니다. 아마도르는 이 자금을 이용해 수도 파나마시에 콜롬비아 군 사령관을 매수했고 자신을 체포하라고 했던 주지사의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마누엘 아마도르는 소규모 철도 노동자들과 의용 소방대를 편성했습니다. 1903년 11월 4일에 파나마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전인 11월 3일, 콜롬비아군 500여 명이 파나마시에서 80km 떨어진 콜론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시로 갈 수 있는 열차는 객차가 겨우 하나뿐이어서 콜롬비아 병사들이 모두 다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엘 아마도르는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별다른 총격전은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나마의 시민군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대부분 공중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콜롬비아 군 장교들을 재빨리 체포한 다음 마누엘 아마도르는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도르는 어제까지는 콜롬비아의 노예였지만 오늘은 해방됐다면서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르는 파나마 공화국 만세와 루즈벨트 대통령 만세를 외쳤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에게 파나마를 다시 통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콜롬비아가 파나마의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파나마의 새 정부와 운하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의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조약은 앞서 콜롬비아 상원이 부결시켰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제공하는 운하 지대가 10km에서 16km로 늘어났습니다. 운영하는 기간도 앞서 콜롬비아와 얘기됐던 10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미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 조약은 1903년 11월 18일에 서명됐습니다. 파나마가 독립을 선포한 지 불과 15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이 파나마에서 취한 행동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카고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명문사립 시카고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890년 미국의 석유 재벌인 존 D. 록펠러가 세운 사립대학교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8개의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2019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컬럼비아, 예일, MIT와 함께 나란히 공동 3위를 차지한 명문 중의 명문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현재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서 1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학부는 생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50여 개 전공과 40여 개 부전공 과정이 있어서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계량경제학, 수량경제학, 생물생명공학, 수학, 공공정책분석학 등이고요. 특히 경영대학원과 법과대학원, 의과대학원, 행정대학원은 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드높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 출판사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1891년에 설립된 시카고 대학교의 도서출판국은 대학 출판국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설립을 지금까지 수많은 대학 교재와 서적을 출판해 왔으며 현재는 매년 350개에 이르는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수들의 연구 논문과 저서, 전문 학술지, 백과사전, 전자책 등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또 실용 학문보다는 순수 학문에 치중하면서 최상급의 연구 활동이 이뤄지는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리학 연구소와 천문학 연구소, 해양 생물학 연구소 등 산하 연구 기관만도 14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 드렸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해 일본군의 손을 들게 만든 지역인 엔리코 페르미 핵 연구소,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핵 원자로 분야를 연구하는 어리건 국립 연구소, 해양 생물학 연구소, 중동 지역의 학술 분야와 정부 기관 업무 등을 연구하는 중동 연구소와 대학 병원, 어린이 병원 외에도 140여 개에 이르는 최첨단 학문 연구소들이 시카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보유한 자산이 2018년 6월 30일 현재 8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재계와 정부의 연구 기금을 받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 모금을 위한 시카고 이니셔티브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세계적 석학들을 끌어들이며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를 위한 장학기금 증액, 연구시설 증축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대학교의 입학 현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2018년 시카고 대학교 신입생 통계를 보면 약 3만 2천 명이 지원해서 2,300명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7.2%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인종별 분포도 아시안이 23%, 중남미계가 15%, 흑인이 9% 정도로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시카고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신입생 지원에는 두 가지의 조기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지원자는 구속력을 가져서 입학이 허가되면 반드시 시카고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1차 얼리 디시전 방식과 지원자가 구속력을 받지 않고 입학 허가를 받아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게 허락되는 얼리 액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지원은 12월 중순 입학 여부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2차 얼리 디시전 조기 지원은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2월 중순경에 입학 허가가 통보됩니다. 정규 지원도 1월 2일 지원 서류가 마감되고 3월 말경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대학교의 입학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도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다른 좋은 대학들처럼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업적인 우수성 말고도 전체적인 면을 다 들여다보는 홀리스틱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지원자인가에 대한 수치적인 공식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고교 성적과 특별 활동 기록,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을 놓고 기본적인 검토를 시작합니다. 입학사정국은 홀리스틱 심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외형적인 성취도뿐만 아니라 시카고 대학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살피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고교 생활을 했는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서류는 1차적으로 지역 환경을 잘 아는 지역 심사관이 먼저 읽고 평점과 소개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원서들은 본교 입학 사정관들의 손에 의해 여러 번 읽혀지면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인원수의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 좀 쉴 법도 한데 입학하자마자 대부분 책 속에 파묻힌다고 하네요.
보통 신입생들은 고교 시절 내내 대학 입학 준비로 지쳤던 심신이 조금 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카고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입학하자마자 공부 벌레가 되어 도서관이 제2의 집이 되어야 2학년 진급이 가능하고 대학 생활 동안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 지식을 탐구하지 못하면 시카고 대학에서의 학창 시절은 전혀 무의미할 것이라고 선배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여러 대학 안내책자에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은 대학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가 있는 시카고시 남쪽의 하이드파크는 한때는 쇠퇴일로를 걸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교가 지역 부흥에 앞장서면서 지금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거라고 하는데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이인셈이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가 소재한 하이드파크는 한때 중산층들이 탄탄한 안정권을 누리며 거주했지만 1950년대 들어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카고 대학교는 하이드파크 지역 도시 현대화 개발 운동의 주 스폰서로서 시카고 도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례로 1952년도만 해도 55번가는 술집이 20개도 넘는 골목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널찍한 도로에 최신형 고층 건물들이 자리 잡는 거리로 변모했습니다.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변호사로 또 시카고 대학 법대에서 12년간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시카고 대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범 지역도 많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캐슬, 성이라고 불리는 학교 안으로만 들어오면 중세의 사원을 연상케 하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학교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리마다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학문 과정이 어렵기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안전 우려보다는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고민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 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Radio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8월 한 달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